아버지,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아버지, 그저 흘려가 버리면 내 안에 신앙이 뒤로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이 흐려질 것이며 내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호흡이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될 것이며 내 일상에 주의 호흡이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며 내 심령은 더욱더 조금은 더 단단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저 앉아있는 자가 없게 하시오며 주님께 받으실 원하시는 재산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내 마음 진심으로 주 앞에 집중하여 서게 하시며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심령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셔서 주 앞에 다시만 새로워지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이 시간 주님께 일하시는 주님께 일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출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삼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에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조금 앞부분에 설명이 많고요. 버리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텍스트 분석부터 텍스트 설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뭐라고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하는구나. 잘 된다고 하는 얘기는 잘 된다고 하는구나라고 뭉뚱그려서 읽으면 성경이 지루해져요. 그렇죠?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셨는데 쭉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읽은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아 그러니까는 잘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잘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근데 감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멜로드라마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극찬하는 뭐지 난 제목을 까먹었네. 별 나오는 거 있잖아. 아 그래요? 좋아요. 축하해요. 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해야 되나? 끝났죠? 하여튼 그런데 막 극찬은 드라마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다 어떤 패턴이에요? 두 남녀가 만났는데 서로 사랑하기 힘든 과정들을 극복하고 결국 사랑하게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맞는 얘기지만 이게 얼마나 틀린 얘기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단순화된 문장에서 그 천송인가? 도민중인가? 그분들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는 디테일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을 살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잘 됐다라고만 읽지 마시고 디테일을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나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죠?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처음으로 주보에다가 지도를 넣었는데 거기에 글씨가 안 보이네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하여튼 지도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길게 이스라엘 있으면 아래쪽에 홍해가 있고요.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죠. 그리고 그러면 요단강 바로 옆쪽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아, 요단강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옆쪽이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왼쪽 옆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요 어디예요? 그렇게 글씨도 안 보이는데 뭐 열심히 봐요. 대충 보면 되지.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어디라는 거예요? 맨 위쪽이에요. 그리고 그 위가 어디냐면요 아시리아예요. 해변길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떤 땅이겠어요? 매번 전쟁이 나면 국력이 세해지면 그리고 그 동방에 제국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침략당하고 유린당하는 지역이죠. 그렇죠? 여러분 독일과 프랑스 접경마을에 가면요. 한때는 독일 땅이었다가 한때는 프랑스 땅이었다가 한때는 독일 땅이었다가 지금 프랑스 땅인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양식도 되게 독일식으로 지어졌고요. 맥주도 독일식 맥주가 나와요. 지금은 프랑스 땅이고요. 근데 프랑스인들이 그 지역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한때 독일 우리를 침공했었고 우리 땅을 가져간 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땅이 갖는 이미지와 상징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독도죠. 독도. 여러분 독도는 섬이 아니에요. 독도는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독도만한 섬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는 다도해 국가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안 사는 독도만한 무인도는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한테 독도는 왜 중요해요? 독도는 그냥 섬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정기이고 정통성이고 독립의 상징이고 일제 해방을 완벽히 극복했다는 선언이죠. 뭐가 담겨요? 독도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이슈들 때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땅덩어리인데 그렇죠? 스불론과 납달리도 마찬가지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담겼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휘둘리고 세상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세상이 바뀌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상징성이 담긴 게 어디예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예요. 근데 아시리아가 확 커버리면 거긴 어때요? 거긴 초토화되거나 남의 나라가 돼요. 그렇죠? 맨 먼저 당한단 말이야. 예전에 언제 그랬어? 아라비아한테도 당했었어요. 언제 그랬어? 아시리아한테도 당했었어요. 언제 그랬어? 나중에 바벨론한테도 당해요. 이 땅은 항상 쉽게 우리 거지만 우리 것이지 못했던 때가 많았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뭐에 따라서? 내 힘에 따라서? 아니죠. 저쪽 강대국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를 가져요? 아,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멋대로 안 되고 세상에 큰 흐름이 흘러다녀서 그 흐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이구나 라는 의미를 어디가 가져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불론과 납달리의 억압과 압제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해변길과 요단 저편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해변길은 어디예요? 지도를 보시면 그 위가 쭉 해변길이죠. 어디예요? 아시리아 본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본토는 저 대륙까지 뻗쳐져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해변길이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그 위쪽을. 그렇죠? 그럼 그 위쪽. 그리고 요단 저편은 어디예요? 아라비아 쪽이죠. 그렇죠? 요단 저편 갈릴리라고 써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요단 저편 갈릴리라고 써져서 여러분 또 갈릴리는 알잖아요. 반갑잖아요. 그렇죠? 아 갈릴리? 예수님 태어나신 갈릴리? 아 그러니까 신약의 예언인가 보다 이렇게 휙 가버리시는데 여기서 요단 저편 갈릴리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요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갈릴리는 요단 2편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요 나중에 갈릴리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단 2편이 우리 땅이었던 거예요.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요 지명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좋은 성경을 보시면요 갈릴리 자 위에 조그맣게 이자라고 표시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지경 영역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써는 게 원래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엔 갈릴리라는 고유 명사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갈릴리가 보통 명사로 해석하면 지역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유 명사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명사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지역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방의 지역, 요단 저편의 땅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리아와 아라비아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세 보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고유명사 써놓지 왜 굳이 뭐 이렇게 이방 저편 해변길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했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안 했던 이유는 단지 그 나라를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그 나라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떻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전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흐름이 바뀌면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휘둘리면서 살았던 게 너의 인생이지 세상의 구조나 여건이 바뀌면 그 구조나 여건에 따라서 억눌리고 치이던 게 너의 인생이지 근데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는 오히려 스불론과 납달리를 회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너를 휘둘렀던 그 세상 너를 휘둘렀던 그 영역에 오히려 무엇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화로움, 네가 맞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게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하나님의 정당성과 당위성과 네 아름다움이 그들 가운데 비춰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영화가 일부에 배웠는데 하여튼 영화롭다라고 해요. 굉장한 단어예요. 미안해요. 이런 거 장난쳐서.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 해변길과 이방 땅을 압제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우리 괴롭혔지 이제 내가 너희 괴롭힐 차례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 우리의 온전함이 회복되면서 그들 가운데 뭐가 맞는지 비춰지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어 왔는데 어떻게 잘 된다고 하시는지의 디테일을 오늘 좀 봅시다.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나와있나요?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마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렇죠? 흑암에 행하던이 먼저 나오네요. 흑암에 행하던 자들 가운데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행함이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렇죠? 여러분 깜깜할 때 움직인다는 거에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없어요. 우리는 옅은 빛이라도 항상 있는 사회 속에서 많이 살아가죠. 근데 정말 시골길에 걸어가서 정말 달빛도 없는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지하 2층에서 일부러 그 비상구 전등까지 끄면요 정말 깜깜하거든요. 그리고 잡기놀이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그 짓을 많이 했었는데 비상구 그 등을 다 빼요. 그런 다음에 전체 딱 턴오프를 하면요 주차장에서요 정말 뛰어가다가 바로 앞에 벽이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재밌어요. 몇 명 다 크게 다치는데 그럼 어떻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더듬고 다닐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람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더듬는다? 더듬어요. 벽이 있으면 아 이게 벽인가 보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벽도 안 잡히면요. 땅이라도 더듬으면서 가요. 그렇죠? 근데요. 옆에 벽을 더듬으면서 간다고 해도 밑에가 안 빠진다는 거에 대한 보장이 돼요? 없죠. 앞이 막혀있지 않는가에 대한 보장이 돼요? 없죠.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거에 대한 확신을 줘요? 없죠. 그렇죠? 이게 흑암에 행하는 이미지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식으로 좀 더 표현하면 내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깜깜한데 행동을 해야 돼요. 깜깜한데 살아야 돼요. 어두운데 내일이 안 보이는데 난 내일로 걸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듬거리는 수밖에 없잖아. 누가 이렇게 하면 된대라고 하면 그거 갖고 붙잡고 가고 누가 이런 기회를 준대 하면 그거 붙잡고 가고 요즘은 이게 그래도 좀 잘 된대 하면 그거 붙잡고 가고 흑암에서 더듬거리면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일이 안 보이는 삶의 이미지예요. 거기에 빛이 비친다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 먼저 합시다. 그렇죠? 거기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내가 더듬거리면서 사는데 빛이 비친다고 하는데 어떤 빛이 비친다고 그랬어요? 큰 빛이 비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큰 빛이 비친다는 건 뭐예요? 더듬거리고 가는데 작은 빛이 비치는 개념이 뭐냐면요. 칠 같은 바다,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멀리 항구의 등대에 불빛이 보이는 게 작은 빛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긴 깜깜해도 저쪽 방향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빛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큰 빛은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내 위치도 보이고 내 주변도 보이고 바다 물결도 보이고 항구 도시도 보이고 항구 도시 위에 하늘도 보이고 전경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아 내가 오늘 뭘 하고 있는 거고 내 주변 환경은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 방향으로 가면 되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큰 빛의 상황인 거예요. 뭐에서부터? 더듬거리던 상황에서부터. 여러분 더듬거릴 땐 뭐가 문제예요? 능력이 문제예요? 아니요. 어둠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방향의 부재가 문제예요. 근데 방향의 부재가 여기가 완전히 깜깜한데 저 문에 비상구 빌빛 하나 켜져 있어요. 그럼 내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저기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작은 빛이에요. 근데 큰 빛은 저기도 보이는데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연히 알아서 여기 돌아서 부딪히지 않고 저기로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큰 빛의 상황인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경이며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전혀 모르다가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앞에서 근거하여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맞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과 세상과 전체 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큰 빛이 비춰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듬으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에 사망의 그른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표현해. 앞이랑 조금 다릅니다. 사망의 그른진 땅에 대한 이미지는요. 우리는 사망의 그른진 땅 하면 어떤 걸 떠올라요? 사망의 그른진 땅은 왠지 좀 이게 공포영화 이미지 떠오르죠. 왠지 시커먼 어떤 동굴 비슷한 뭐 거기에 괴수가 살 것 같은 이런 이미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망의 그른진 땅이라는 건요. 그늘진 땅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늘진 땅 아세요? 그늘진 땅? 우린 이 느낌이 좀 약한데 봅시다. 저 예전에 올해 대관령 눈꽃마을 갔다 왔어요. 눈꽃마을 아세요? 눈꽃마을 좋아요. 가봤어요? 눈꽃마을 좋아요. 눈꽃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눈이 제일 많이 오는 데래요. 뻥이에요. 눈이 제일 많이 오겠어요? 그 마을만? 말도 안 되죠. 근데 왜 눈이 제일 많이 오는 마을이 걸까요? 마을이요? 그늘졌어요. 해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온 눈이 안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입까지만 해도 눈이 다 녹았는데요. 거기만 눈이 안 녹고 그대로 있어요. 왜? 하루에 햇살이 거기에 비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왜? 산그늘이 사방으로 져가지고 그런 태양이 잘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녹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늘진 땅이에요. 근데 왜 여기를 왜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할까요? 눈꽃마을을 하려고 하면 좋겠지만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는요. 그늘이 하루 종일 들이워서 뭐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된 이미지가 더 강해요. 뭘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건요. 인생을 산다는 건요. 내가 오를 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오를 해줘야지 뭔가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잘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세상은 내가 최선의 오를 하면 세상이 오를 해줘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오를 해도 햇살이 비치지가 않아요. 씨를 뿌려도 내가 모내기를 해도 내가 과일나무를 심어도 햇살이 비치지가 않으니까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땅이죠.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사람 인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도 세상이 받아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세상이 나를 돕고 세상이 나를 격려하고 세상한테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망의 그른진 땅에서 살고 있는 그렇죠? 내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요? 빛이 비친다고 하죠. 여기서의 빛은요. 아까 했던 밝음의 이미지보다 온기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따뜻한 따사로운 햇살. 잎새가 푸르르게 하고 열매가 자라게 하고 곡식이 있게 하는 그 푸르른 따뜻한 햇살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도움, 세상의 도움이 없는 것 같았으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 세상의 도움, 하나님의 햇살이 내 인생을 비춰줘서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주심이 이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구절로 갑시다. 그 다음 구절은 뭐가 나오냐면요. 즐거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즐거움을 얘기하죠. 첫 번째 즐거움은 뭐예요? 추수하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추수하는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지 아시죠? 추수하는 즐거움은요. 농사 지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확 없는 노동을 하고 근데 가을에 그걸 한꺼번에 걷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한 달에 언제가 제일 기뻐요? 일하시는 분들 막 일할 때 되게 재밌고 기뻐요? 월급 날 기쁘죠? 카드값도 막아주고 오늘은 왠지 밥을 사 먹어도 될 것 같고 괜찮아요. 좀 써도 될 것 같은 월급 날 기쁨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지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언제 오는 거야? 매달 안 와요. 그래서 나 월급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진짜 연봉이라고 생각해봐. 가을에 10월 17일 정도에 한 해의 돈을 한꺼번에 줘. 1년 동안 안 줘. 좋으려나? 목돈이 생기니까? 쪼개서 살아야 되니까 어렵지 않을까? 하여튼 추수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매일매일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보이지 않다가 그 결과가 때가 참해. 그 완벽한 때가 왔을 때 그것이 온전히 나에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추수의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이 추수의 즐거움을 그들 간에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 구절이랑 연결된 거예요. 그럼 그 반대는 뭐겠어요? 현재 상황은. 현재 상황은 4절에 나와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다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고 어깨의 채찍이 떨어지고 있고 앞자의 막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멍에 메고 있고 누가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막대기를 들고 나를 또 잘못하면 때려요. 이 사람 무슨 이미지예요? 노예의 이미지죠. 그렇죠?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뭡니까? 이 여기서 강조한 액센트에서 노예적인 이미지가. 여기서 노예는 어떤 이미지예요? 일을 해도. 여러분 노예가요 농부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렇죠? 노예가 일을 해요. 봄에 곡식을 뿌리고 아니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내가 이것을 기르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노예는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확물을 누가 가져가요? 주인이 가져가요. 그렇죠? 그렇게 수확물을 주인이 가져가서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일을 하기가 싫어요. 근데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멍에를 묶어놨으니까 채찍으로 두들겨 패니까 막대기로 찌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은 쫓아가는 삶이죠. 저 가을의 기쁨을 보면서 내가 오늘을 헌신해 나가는 거 왜? 저 기쁨이 있으니까. 하지만 노예의 삶은 쫓겨가는 삶이에요. 안 맞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안 하면 채찍이 날아오니까 안 하면 막대기가 날아오니까 내가 이 멍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노예 같은 삶. 일을 해도 대가가 없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내가 이렇게 일하면 내가 이런 내가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그런 꿈을 꾸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수확은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것 같고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수확은 내가 취할 수 없는 채여서 내가 일을 하기 싫지만 일을 안 하면 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더 고생스러워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노예의 현실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예적인 삶에서 그 멍에를 끊으시고 막대기를 꺾으시고 채찍을 찢으셔서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일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이미지가 더 나옵니다. 축복의 이미지에서 무슨 이미지가 나와요? 설명은 일단 첫 번째 다락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탈취물을 나눌 때 기쁨을 누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탈취물을 나눌 때 기쁨. 우리 이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탈취물 별로 내가 왜 남의 걸 뺏어. 저는 탈취물을 나눈 기쁨을 누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탈취물을 나눈다는 의미는 뭐가 있어요? 탈취물을 나눈다는 의미는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는 상징성이에요. 그렇죠? 탈취물을 나눈다. 전쟁의 보상과 대가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싸웠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요. 그렇죠? 그것도 그 다음 구절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어때요? 5절이에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지럽게 싸우는 군인들 그리고 신발 피 묻은 겉옷.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뭘 하겠어요?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이기면 옛날 신발이 요즘 신발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투화 그때 전투에서 신었던 다 헝클어진 그 신발을 벗어던져요. 그렇죠? 그리고 뭘 해요? 피 묻은 내 겉옷 내 찢기우고 내가 상처받고 칼자국이 나는 내 겉옷을 더 태워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태워버린다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일 또 싸우러 가야 되면 이 전투화 다시 꽉 묶어야 돼요. 이 피 묻은 옷 다시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 태워버린다는 건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지러이 싸우고 있는데 피 묻은 옷과 그 전투화를 신고 싸우고 있는 게 이 사람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의 오늘이에요. 보세요. 어지러운 싸움의 이미지를 좀 설명해 봅시다. 오늘은 설명이 많은데 구절구절들을 좀 이미지를 잡고 이해를 해보세요. 설명이 많아요. 보세요. 어지럽게 싸운다는 게 뭐예요? 옛날엔 전쟁을 하는 거 영화 보신 적 있죠? 옛날에 전쟁 어떻게 해요? 총 안 쓰잖아요. 그렇죠? 총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칼로 전쟁하는 거. 양쪽에 쫙 떼거지로 서 있어요. 저쪽 언덕 저편에 언덕 이편에 떼거지로 싹 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뭐 이렇게 막 소리 지르죠. 그렇죠? 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뛰는 거잖아. 그렇지? 얼마나 떨릴까? 막 서로 뛰는 거예요. 그럼 꽝 부딪히죠. 부딪혀서 한쪽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이기면요, 우리가 쫙 한꺼번에 몰려왔던 애들이 우리가 세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꺼번에 막 치면서 가는 거야. 우리가 이기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같이 막 이렇게 다 막 저쪽은 막 무너지고 도망가고 하는데 내가 계속 걔네들을 두들겨 패면서 가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 꽝 부딪혔는데 우리가 져요. 막 앞에 애들 다 쓰러져. 앞에들 다 쓰러져. 저기서 막 물밀듯이 몰려요. 그럼 나는 이제 슬슬 도망갈 준비하잖아요. 저기서 이제 막으면서 뛰는 거죠. 그럼 내가 지는 걸 알아요. 근데 어지러운 싸움, 난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화에서 자주 나오죠. 꽝 부딪혔어요. 그래서 나는 깬다고 깨고 갔어요. 근데 내 옆은 지가 깨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적들이 내 뒤쪽으로 가죠. 나는 내 앞쪽으로 가고. 그리고 내 뒤쪽으로 가서 뒤에 있는 애들이랑 싸우기 시작하죠. 앞쪽으로 가서 앞에 있는 애들이랑 싸우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우가 양쪽 다 무너지죠. 그래서 섞여서 어떻게 해요? 섞여서 정신없이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어지러운 싸움을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섞여서 정신없이 싸우면요. 내가 이기는지 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이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이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기억이나 날까요? 안 나요. 이 전쟁에 이기느냐 저느냐 그것도 생각 안 나요. 지금 왜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어지러운 싸움이 되면 살려고 싸워요. 그렇죠? 세네 명이 칼 들고 달려든단 말이야. 나도 그 칼 들고 걔랑 싸워야 돼. 왜? 지금 내가 칼을 놓으면 지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난정이 시작되면. 어지러운 싸움이 시작되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왜 싸운지 모르고 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는 중에 뭐만 늘어요? 피 묻은 거도 상처만 늘죠. 그렇죠?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 같은 삶을 싸우고 있어요. 매일매일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전투예요. 매일매일 싸워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싸운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이기고 있다 이런 생각 없어요. 왜 싸워요? 살려고 싸워요. 살려고 싸우고 살려고 싸우는데 살려고 싸우고 싸우고 싸우는 과정 가운데 느는 건 상처뿐이에요. 그게 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노량물을 나누는 기쁨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싸움이 헛되지 않고 네 싸움이 무의미하지 않고 네 싸움이 패하지 않고 네 싸움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 네 겉옷을 던져서 태우고 네 신발을 벗어서 태우고 이제는 너는 그 노량물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너희가 회복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가 이제 쭉 잡히죠? 이제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죠? 합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두 그림이 나와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A의 인생과 B의 인생, A의 인생에서 B의 인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렇죠? 두 그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 A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 어디서 만나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살아본 것 같지 않아요? 내 모습 같지 않아요? 정말 이미지가 그렇지 않아요? 이 A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세상이 바뀌면 나도 바뀌어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내 인생도 흔들립니다. 난 내가 20살까지는 세상을 바꿀 줄 알았지, 그쵸?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어. 아,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돼야지. 라고 내가 나아가면 내가 뭐가 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요, 안 그래요. 나는 그냥 나라의 큰 구조가 바뀌니까 나는 능력이 있건 없건 나는 정규직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나라의 큰 구조가 바뀌니까 내가 어떤 성향과 성품의 사람이건 이런 일밖에 할 수가 없고 내가 사회의 기준들을 이렇게 탁탁탁탁 정해놨어서 난 그 정해준 구조 속에서 뛰기에도 바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난 스블론이고 난 납달리예요. 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눌리는 사람이지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보니까. 그래서 내일이 안 보여요. 내일이 안 보여. 더듬더듬 지금 가고 있는데 다음 발자국 밑이 허공일지 바닥일지도 내가 잘 모르겠어. 지금 내가 몸을 움직이면 이게 부딪히는 건지 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더듬거려서는 오늘 내가 안 부딪히고 오늘 내가 안 넘어지는 것 정도 겨우겨우 하는 거지 어디가 나가는 문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 계속 그 컴컴한 데서 안 넘어지려고 버티고 헤매고 있는 것뿐이지. 내 인생이 내일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뭘 하고 있어도 이게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암담하단 말이죠. 그 암담함 속에서 내 생활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생활을 보니까 난 열심히 뭔가 하는데 이걸 누가 가져가는 것 같아. 난 열심히 사는데 그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 같지가 않아. 그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 같지가 않고 누가 이걸 가져가는지 모르겠어. 누구에겐가로 사라지고 거기에 난 노예고 거긴 주인이 있어서 이 시스템이 주인인지 뭐가 주인인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내 노동을 착취하는 것 같고 난 열심히 해도 그 결과물을 누릴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그냥 달리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인정받고 지금 내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40살, 45살까지 달려가면 그냥 달려온 거지 그 다음에 내 손에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단 말이야. 꿈을 보고 가는 게 아니야. 추수의 기쁨을 보고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오늘을 사는 거야. 왜? 내가 오늘 이걸 안 하면 내 뒤에 몽둥이가 날아오고 내 뒤에 책찍이 날아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쟁 같아. 전쟁. 전쟁 같은데 뭘 위해 싸우는지도 모르겠어. 이 싸움을 이길 거라는 생각도 안 들어. 근데 싸우는 거야. 왜? 죽을 순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싸워나갈수록 처음에 이 전쟁 같은 삶을 시작했을 땐 처음에는 내가 잘 싸우는 것 같고 용기도 있고 했는데 싸울수록 싸울수록 힘들어. 왜요? 적은 끊임없이 달려든 것 같고 내 인생의 상처는 계속 늘어나고 사람한테 받은 상처, 조직에서 받은 상처, 구조에서 받은 상처 그 상처가 누적될수록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나는 점점 피로감이 누적돼서 전처럼 힘차게 몸을 흔들기도 어렵고 칼을 흔들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아하스가 서 있는 현실이고요. 이게 지금 유다가 서 있는 현실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남 얘기 같지 않죠? 우린 이거보다 좀 나은가?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이거보단 좀 낫잖아. 근데 뭐 크게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께 희망을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이사야서 9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들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희망을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희망을 얘기하십니다. 어떤 희망이요? 네가 네 인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햇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어지면요. 그 큰 빛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면요. 뭐가 뭔지 모르던 더듬던 삶에서 내가 벗어나서 아니 난 큰 빛 필요 없으니까 나 뭐해 먹고 살아요라는 작은 빛만 보여달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세상이 어떠한 환경이며 어떻게 되어야 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다 보이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비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이 어떤 빛이에요? 그냥 이런 밝음만 보는 빛이에요? 아니요. 그건 햇살이에요. 생명을 닮은 빛이에요. 그 빛을 비춰주면 그 따사로움 속에서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한테 새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변화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햇살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햇살 속에 들어가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햇살 속에 들어가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뭘 갖고 소망을 갖고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뭘 갖고 소망을 갖고 내가 그 속에서 소망을 갖고 전쟁하며 소망을 갖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전에 꿈 없이 했을 때랑 다르게 내가 소망 중에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해 나갈 때 나에게 뭘 만난다고 하셨어요? 나에게 승리를 만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나에게 추수를 만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빛을 보고 빛 가운데서 행하며 그것을 말미암아 승리를 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추수하는 내 인생을 이방이 바라보고 뭐예요? 주를 영화롭게 하죠.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저렇게 되는 것을 보이게 하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처럼 세상에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주는 삶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건 뭘 보여주셨어요?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 그렇죠? 이 희망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봅시다. 적용으로 가보죠. 해석은 이 정도 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본문이? 그럼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비춰집니까?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단어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거울을 세울 때 사람은 네 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얼굴로는요. 희망을 부정하는 얼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희망을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 그렇게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왜? 왜? 라고 얘기할 때요. 자기 현실을 얘기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아라비아가 너무 강하고요. 나에게 압제자가 있고요. 햇살이 안 들고요. 전쟁이 사실 되게 힘들고요. 내가 그렇게 되게 힘들게 걸어왔고요. 나한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고요. 세상은 그지 같고 나는 한심하고 내 삶의 처지는 열악해요. 그래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를 고정화시키는 사람들이죠. 지금 현재 상황을 절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진리여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팩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그것은 안 되고 안 된다 그것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 이런 사고방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고정화된 사고방식. 현실을 절대화하는 사고방식.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분석적 사고라고 스스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석적 사고는요. 현재를 최종화해서 그것을 결론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석적 사고는요. 잠정적이고 미래적인 가능성까지 염두를 하는 것이 분석적 사고예요. 근데 너무 단순화된 분석적 사고는요, 현재의 상황만 딱 정리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딱 그냥 구획시켜서 구별한 다음에 결론을 딱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회사 망했을 때 하는 거예요. 회사가 돌아가면요, 새로운 기획이 나오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새로운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보다 더 나아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획실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요, 어떤 회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이거 공중분해하려고 인수받은 회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사의 토지는 얼마고, 이 회사의 건물은 얼마고, 재고는 얼마고, 기계는 얼마니까 이거 팔면 얼마는 나와, 이런 관점으로 계속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임을 통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적인 시각은 그건 분석적 시각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없는 분석이 무슨 분석입니까? 내가 지금 이거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이거 갖고는 이렇게밖에 안 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고정화된 사고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고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이 안 변할 것 같아요? 계속 그 상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훨씬 나빠질 수 있어요. 왜 현실이 고정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나가다가 지금 교통사고도 나잖아? 그럼 진짜 나빠져. 안 그래? 현실이 나빠질 수 있어요. 아버지 부도 나시잖아? 그럼 더 나빠져요. 아버지가 나한테 돈 안 준다고요? 여러분, 돈 가져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믿고 있는 몇몇 친구가 해외로 나가거나 여러분들 배신하잖아요? 현실이 더 나빠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유, 이따위 직장에 내가 다녀야 되나? 거기서 잘리잖아요? 현실이 더 나빠져요. 왜 이 나라,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여러분, IMF 같은 거 한 번 더 터지잖아요? 현실이 얼마나 나빠진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엔 설득이 되죠? 현실이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지?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고정화된 사람들이요, 현실이 나빠질 거에 대한 가능성은요, 쉽게 억셉트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현실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고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나빠질 수도 있잖아. 좋아질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고정화된 사람은요, 좋아진다고 얘기하면요, 이래서 안 된다고 해요. 그래 놓고요, 나빠질 수 있다고 얘기하면요,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건 고정화된 사고방식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그냥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그냥 객관적인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사실 이건 분석적인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그건 얘는 그냥 부정적인 거예요. 자기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희망을 얘기하는 거 익숙하지 않고 미래를 얘기하는 게 불편하고 그냥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논리들을 막 들이대요. 그리고요, 현실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하면요,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험 들려고 하고요, 돈 모으려고 하고요, 안 좋아진 현실의 가능성에서 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질 수 있는 현실의 가능성에서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안 좋아질 수 있는 현실의 가능성에서 대비하는 사고방식이나 좋아질 수 있는 현실의 가능성에서 투자하는 사고방식이나 현실은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고 유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대비만 하십니까? 대비도 해야 되지만 좋아질 수 있도록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좋아질 수 있다는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희망을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얼굴은요, 부정적 사고방식 얼굴입니다. 현실을 고정화시키고 현실의 부정적인 지향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요, 희망을 얘기하는 게 불편해요. 어색하고요. 희망 따위는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요? 희망이 있다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사고방식을 다 뜯어고쳐야 되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니까. 그건 너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건 그냥요, 완고한 거예요. 그냥 쓰던 걸 계속 쓰고 싶어하는 익숙함이 주는 완고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희망 앞에서 여러분들 혹시 부정적인 사고방식 얼굴을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 번째는 희망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잘못된 희망을 가진 사람이죠. 첫 번째는 현실에 묶인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잘못된 희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희망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런 걸 희망하지 않는데? 왜요? 이 사람은요, 압제당했던 것 때문에 압제하는 게 꿈이거든요. 니네 두고 봐라.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너 돈 있다고 행세했지?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거야. 너 이쁘자고 행세했지? 내가 너 훨씬 더 이뻐질 거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난 보란 듯이 성공할 거야. 내가 니들을 압제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 하나님의 햇살이 비쳐? 어, 난 그런 거 싫어. 난 내가 태양이고 싶어. 이런 거. 내가 발광체이고 싶어.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뭐가 제대로 되는지 진리를 깨달은 걸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희망은 그게 아니야. 진리가 뭔지 깨닫고 배우는 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빛이 돼서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 뭐가 맞고 틀리는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진리의 빛 같은 건 받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가 이 사람이 희망인 사람. 여러분, 일을 해야 추수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희망은 뭐예요? 일을 안 하고 공중에서 비가 내리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든가, 하늘에서 곡식이 내리든가, 하늘에서 남자가 내리든가, 뭔가 하늘에서 내려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사람의 희망이에요. 노동 없는 보상. 그렇죠? 내 뜻대로 되는 쾌락의 삶. 그래서 내가 세상을 휘두르고 싶은 권력욕. 야망, 이 내 안에 게으름과 내 안에 욕망과 내 안에 야망이 점칠된 그 내 안에 그 무엇을 가지고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희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희망 앞에서 잘못된 희망을 갖고 있었던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난 잘못된 희망을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런 희망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해봐라. 안 될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잘못된 희망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드러나는 게 뭡니까? 헛된 희망입니다. 헛된 희망. 헛된 희망은요. 되게 비슷해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헛된 희망은요. 아, 네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제는 더 이상 압제의 땅이 되지 않고 네가 이방 땅과 저 해변가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네 인생에 햇살이 비치고 네 인생에 빛이 비쳐서 네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이루어갈 거야. 하나님, 제가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네 가운데 노동의 네 가운데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네 가운데 전쟁의 승리를 경험할 거야. 하나님, 제가 그것을 꿈꿉니다. 그런 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내 것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 사람과 은혜로운 대화를 해보면요, 100% 소망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100%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농사 짓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전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게 그냥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게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에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될 거야. 너무 뿌듯하다. 너무 감동적이다. 하나님 이 날을 꼭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기분 좋아. 이제 좀 쉬자. 나는 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심지어 더 게으르게 살아가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위기감에서 살아도 달리는데 얘는 이렇게 될 거라는 소망 때문에 막연한 낙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자기 24시간이 훨씬 더 게을러. 공부도 더 안 하고 놀기도 훨씬 더 많이 놀고 치열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농사짓지도 않고 전쟁하지도 않는. 여러분, 농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전쟁은 오늘을 싸워나가는 것인데 오늘을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부딪히는 것이라고 긴장하는 것이라고 투쟁하는 것이라고 상처받는 것이라고 농사 짓는 거, 오늘을 투자하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초입까지요. 거기 가서 뭐해요? 수확 있어요? 누리는 거 있어요? 아니요, 고생만 하다 오는 거예요. 힘들고 그냥 오는 거,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는 거죠. 내가 보는 꿈을 향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추수의 기쁨이 있고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자에게 무슨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까? 씨뿌리지 않는 자에게 무슨 추수의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막연한 그냥 수채화처럼 바라보면서 저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컴퓨터 배경화면처럼. 이런 데 가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지향과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헛된 희망에 빠진 사람들.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는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어떤 얼굴로 드러납니까? 네 번째가 하나님의 희망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희망이 뭐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하죠. 하나님의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비춰져서, 그렇죠? 그 햇살이 나에게 힘을 줘서 내가 그 방향대로 움직이고 노동하고 싸워서 그 보상의 결과를 누리고 그 누림으로 주께서 맞다는 걸 세상 앞에 증거하는 삶, 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희망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희망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개가 뭐가 있겠어요? 이 희망을 보는 사람 두 가지 특징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주의 빛을 만나고자 하겠죠. 주님 뭐가 맞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쵸? 주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힘입니까? 주의 뜻을 찾는 게 이 하나님의 희망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게? 그 방향에 따라서 그 주시는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농사 짓는 게, 전쟁하는 게 하나님의 희망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긴 하는데 움직이진 않는 사람은요 막연한 낙관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찾지 않고 움직이기만 하는 사람은요 자만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희망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뜻을 잡았기에 내가 그 뜻대로 걸어가면서 주의 추수의 날을 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로 이 하나님의 희망 앞에 서 있는지 비춰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했고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9장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이 9장 말씀이 보여주는 한 장면들을 보시면서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희망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보세요. 내 마음이 올라오는 게 아 참 좋은 말이네. 되겠어? 되겠지. 근데 나한테는 안 될 거야. 그러십니까? 여러분 현실에 묶인 사람이에요. 완고한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논리도 안 맞는 얘기를 되게 맞는 것처럼 읊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훅 올라오는 게 이렇게 되는 거 나 싫은데 난 그냥 공짜로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주의 뜻을 확장하고 이런 거 나 관심 없는데 진리를 알고 이런 거 나 관심 없는데 그냥 좀 성공하고 편하게 사는 게 내 꿈인데 잘못된 희망이 드러나요. 다 맞아. 아 나도 이렇게 되길 누구보다 꿈꾸고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하지만 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 마음은 없어. 아, 다 맞아. 이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 하지만 난 주의 인도는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이걸 이루어낼 거야. 헛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희망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을 가진 자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더 갑시다. 그럼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정의 생각, 왜곡된 생각, 헛된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가 얘기하는 근거는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승리의 삶과 이 회복의 삶과 이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일어날 거예요. 왜?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나셨고 한 아들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라. 왜 이런 일을 벌인다고 하겠어요?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셨어요.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희망을 갖는 게 좋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근거가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지만 구체적인 얘기예요. 희망의 근거가 뭐예요?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앞에 갈릴리도 나왔잖아. 갈릴리? 한 아이? 아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자세히 보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한 아이가 났어요. 그렇죠? 한 아이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감동적인 은혜로운 얘기 한꺼번에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해요. 끊어서 보세요.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묘자 모사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요. 번역은 좀 더 정확한데 영어로 봅시다. 오늘 주보에 써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His name will be called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름이 쭉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첫 번째가 기묘한 모사라고 우리는 끊어서 해석했는데 여기서는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끊어서 해석하는 것보다 연결해서 해석하는 자체는 더 맞습니다. 뭐예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이티 갓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터널 파더가 나오고요. 프린스 오브 피스가 나와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보세요. 맨 마지막에 평화의 왕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터널 파더는 누구예요? 영원한 아버지 누구예요? 성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원더풀 카운슬러를 누굴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합쳐서 뭐예요? 마이티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성자의 태어남을 얘기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단지 성자의 태어남도 포함되긴 하지만 성자의 태어남을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로 태어난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예수님이 태어난 거?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아이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아이로 태어난 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한 세대가 잘못한 잘못은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난장판이죠. 아하스 시대가 난장판이죠. 그렇죠? 난장판이잖아요. 엉망진창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날아가고 있고요. 압제자가 치고 있고요. 노동을 해도 수확이 없고요. 이 난장판이에요. 한 세대가 세상을 어질러 놓으면요.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구예요? 피해 당사자가 누구예요?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터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력난에 시달리고 청년 실업에 시달리고 이 무한 경쟁 시대의 구조로 만든 게 여러분들이에요? 아니, 우리 윗세대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분들이 잘못한 거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분들이 잘한 게 많아요. 그 혜택도 우리가 누리죠. 그렇죠? 그분들이 잘한 거 혜택도 우리가 누리고 그분이 잘못한 건 혜택도 우리가 받는 그분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 살고 막 살고 여러분들 이기적으로 살고 무한 경쟁으로 살고 이 사회를 고치려는 생각 없이 계속 이 신자유주의 구조적인 문제 이걸 가속화시키면서 계속 살아.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져요? 다음 세대가 지는 건 여러분 애들이 져요. 걔들이 사는 세상은 더 어려워지겠지. 그렇지? 포인트를 알겠어요? 한 아이가 이 세상에서 난다는 의미를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망쳐놨어요. 우리가 시대를 망가뜨려놨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과 내 시대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거기에 한 아이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 우리가 망쳐진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 1차적인 피해, 1차적인 해결의 당사자로 서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저 위에 서가지고 보좌에 앉으셔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좀 잘하면 내가 도와줄 텐데. 아, 잘 안 하네. 뭐 못 도와주겠네. 야, 너 진짜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나 봐, 너 진짜. 내가 내려가서 한번 그냥 작살을 내놓고 올라올 테니까. 아, 너 진짜 잘한다. 내가 넌 도와줄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그냥 코치인 것처럼, 그 문제에 참견자인 것처럼, 그 문제에 이방인인 것처럼, 그 문제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평가자인 것처럼 그 문제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당사자로, 누구보다도 1차의 당사자로. 이거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망가뜨려 놓은 건 윗세대들이지만 어쩔 거야. 그분들 다 가셨는데. 그분들 욕할 거야? 원망할 거야? 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 무슨 해결이 돼?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 내 삶이고 내 문제고 내 현장이고 내 사람들이고 내 나라는 생각으로 누가 하나님이 그 마이티가 그 하나님이 그 성부가 그 성자가 그 성령이 이것을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희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이 나아지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가 지금은 엉망진창의 삶의 구조적인 문제성이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전체가 왜 해결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희망의 근거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자기의 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꿈꿀 수 있는 희망의 근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왜? 그 하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니까 그 하나님은 마이티 가시니까 그 하나님은 이터널 파더니까 그 하나님은 프린스 오브 피스니까 그 3위가 이것을 내 문제라고 받아들이시고 내 문제라고 달려들어서 내 문제로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의 근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 보좌 위에 서서 아, 쟤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쟤 저거 이렇게 해설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니들도 니들 인생에 열심히 안 하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이 세상을 해결해보려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예요? 희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어느 쪽을 보십니까? 어느 쪽을 보세요? 우리가 하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쪽을 보면요, 엉킨 세상이 보여요. 망가진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망가진 세상을 보면서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요, 신자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요, 망가진 세상만 계속 쳐다보고 앉아있으면서 세상이 이 모양이고 그래서 내가 안 되고 막 그 얘기만 계속한 다음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논리는 뭐예요? 상황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상황이 신인 사람이에요. 운명론자죠. 여러분, 여러분들 상황,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황은 이렇지만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 여기 있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당사자로 어린아이로 우리 다음 세대 태어난 다음 세대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린아이로 계셔서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마이티 가시예요. 그렇게 이 문제 해결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 눈에 동시에 보이고 이 동시에 보이는 동시에 보이는 순간 내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지만 이것이 맞아라고 붙잡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요. 내 상황만 보면 아, 내 목회가 끝났구나 했던 시점들도 있었어요. 내 개인사를 보고 내 재정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가 그때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보고 교회에서 내 위치를 보고 내 상황과 내 능력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걸 보면요, 아 내가 목회를 여기서 못하겠구나 생각했던 지점도 있었어요. 그때 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목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었나 보다. 아, 왜 나는 엉뚱한 소리를 들어서 여기서 이 지경이 됐지? 그러는 게 뭐예요? 환경을 보는 결론이죠. 그렇죠? 환경을 보는 결론이에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를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두 번째 질문. 목회자를 부르신 것도 맞고 여기 있으라고 하신 것도 맞아요. 그럼 상황은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 그럼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주어진 전쟁을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한테 인생의 결과, 인생의 희망, 인생의 보답, 하나님께 이루심을 보는 거예요. 뭐, 세상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일하시면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만약에 목회자로 부르시고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날 안 부시는 걸로 알게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상처받아요? 내가 나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이딴 식으로 하면 이건 말자는 거야. 여러분, 싸울 때도요, 이게 풀자는 싸움이 있고 이게 말자는 싸움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요, 그 시작이 결론을 만드는 거예요. 상황만 보고 상황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희망의 근거입니다. 네, 1부에는 더 따뜻하게 했는데 2부에는 좀 비장해졌네요. 몸이 피곤한지 내가 좀. 결론으로 갑시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죠. 하나, 여러분 아하스는요 상황을 봤어요. 우리 국가는 삼륙국가네, 아라비아는 더 잘 사네, 아시리아는 잘 나가네.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흉내내야지, 아라비아를 따라가야지, 하나님 뭐 이런 건 되게 구름 잡는 얘기고. 아하스는요 상황만 보고 상황에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그 결론이 성경에 나오는 결론은요, 그래서 그 상황의 톱니바퀴의 개연성이 그의 결과가 돼요. 삼류국가가 세상 방법으로 인류국가 따라하려고 해봐야 인류국가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현실, 그게 아하스의 결론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 히스기야가 태어납니다. 아하스가 벌려놓은 세상을 실제 책임져야 됐던 다음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희망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정말 옛날 옛날 한 옛날 얘기를 꺼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셨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로 갔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방의 납달리가 회복됩니다. 바벨론이 히스기야의 국력을 보려고 구경 오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렇죠? 해변 땅과 그 동방 땅 가운데 이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히스기야가 성장하는 아시리아가 세 개를 점령했는데 한 나라를 점령하지 못했는데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라고 이 히스기야의 방법을 듣고 보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이방 땅 가운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가 했던 열심히 결과를 이루어서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됐고요. 그 했던 농사가 결과를 이루어서 나라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고요. 그 했던 전쟁의 승리를 배워서 아시리아에게 처음엔 졌지만 아시리아를 격퇴시켰고요.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햇살이 되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이 되어주셔서 바른 방향을 갖고 바른 도움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히스기야가 경험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아스를 닮고 있으면서 히스기야의 결론을 기대하지 마시고 스스로 히스기야가 되기를 결정하시면 히스기야의 결론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의 이 설교가 아스의 마음을 울리지 못했지만요 저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울렸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적혀있으니까 히스기야도 이걸 글로 봤겠죠. 이사야가 어떤 설교를 자기 아버지에게 했는지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 이사야를 만나지 않았겠어요?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히스기야가 가장 어려울 때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가 영적 멘토였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는요 이 말씀을 듣고요 아까 우리가 처한 현실과 같은 현실 속에 서 있었지만 다른 시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현실이 어렵다는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그건 여기도 다 써 있으니까. 성경에 현실이 안 어울 거라고 써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할 텐데 어려울 거라고 써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어려울지도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거기서 잘못 대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써 있잖아요. 잘못 대응하는 게 뭔지도 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바꿔야죠. 하나님의 희망 앞에서. 희망을 봐야죠. 마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희망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난 현실에 묶인 자인지 잘못된 희망을 가진 자인지 헛된 희망을 가진 자인지 하나님의 희망을 가진 자인지 여러분 혹시 1, 2, 3번이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단지 주여 내가 1번이기도 원하지 않고 2번이기도 원하지 않고 3번이기도 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돌이킴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여러분 이 메시지에 담겨있는 큰 의미는요 의미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게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로 서신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조언 몇 마디 해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도움 한두 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는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거만이에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다 맡기지 않고 그건 게으름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가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를 믿으신다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 거죠? 함께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내가 믿는 거, 내가 옛날에 있었다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요. 이런 게 예수 믿는 거겠어요? 아니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거기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당사자를,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함께 걸어가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1, 2, 3번의 얼굴이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근거를 잊었다면 믿으십시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주께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어깨 정사 하나님께서 해나갈 모든 일을 그 어깨에 지셨어요.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어깨에 정사를 지고 그걸 해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일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빛을 구하고 주님의 햇살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농사하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전쟁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일할 때 함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출발선에 서 있을 땐 그게 희망이지만 그 오늘 현실이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희망이 희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내 현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희스기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두 가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로 서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어떤 얼굴로 서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아, 저는 이래요. 앙케트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성격 분석하자는 거예요? 아, 전 1번이에요. 전 2번이에요. 전 3번이에요. 여러분, 그럼 큰일 나요. 전 1번이었지만, 2번이었지만, 3번이었지만, 4번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높고 높은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독교가 믿는 게 그거 아닙니까? 높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은 많은 종교가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믿는 것은 그 보좌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여 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구하오니 내한테 회개하는 영과 믿음의 영을 보여달라고 들만한 생각하시는 우리 5분여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께서 전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저희가 곡해하고 애국하여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저희 가운데 두려움에 빠졌던 자들 때문에 다시 한번 희망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가 여기서부터 희망을 보고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여기서부터 희망을 보고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희 가운데 아버지 질곡의 삶에서 아버지 질곡의 삶에서 아버지 주의 질곡의 삶에서 아버지 제가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곡의 삶에서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희망을 앞으로 걷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보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슬 가운데 아버지 부정 현실에 매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기적이고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기적이고 믿음 없이 그냥 자기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 아버지 여기서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아버지 헛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도무지 움직이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 억압하며 살아가는 게 내 꿈인가 절망한 추한 것인지 깨닫고 아름답지 않은 것인지 깨닫고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계속 매일처럼 싸우는데 상처만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희망을 봅시다. 우리 물읍시다. 하나님 여기 진짜 희망이 있습니까? 여기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보면 진짜 그냥 이게 살려고 싸우는 거지 진짜. 상처만 늘어나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거기서 희망을 봅시다. 하나님, 여기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암담하신, 여러분들의 내면이 조금은 그렇게 느낀, 여러분들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좀 그렇게 보인다면, 그 영역이 꼭 잘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지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아, 난 이건 안 돼, 난 여기선 이래, 아, 그래서 난 내 인생은 진짜 힘들다, 그게 내 결론이야 처럼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일에도부터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희망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상황 하나를 가지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둠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에서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사회 구조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보기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 위로하셔서 거기서부터 주의 희망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가정이 어지러졌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꿈을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아버지 건강한 가정에 대한 희망을, 건강한 관계에 대한 희망을 주님께 보여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모든 굴곡진 인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모든 인생의 많은 실패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아, 저희가 그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관계적 현장에서, 내가 내면적 현장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선 도무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현실 외에는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주 앞에 주님을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여,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희망을 보고 앞으로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아버지 기대를 갖고 아버지 주 앞에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성령으로 허락하지 말며 아버지 그 걸어가심 우리가 내길 소원하며 주여 이만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현실에 매여서 이렇다 저렇다 현실의 상황들만 나열하면서 그게 지혜인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가장 어리석은 것이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죽이는 것일 텐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지혜롭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저희가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것이 내 꿈이며,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고 누리는 것이 내 꿈이며,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내 꿈인, 이게 얼마나 추하고 죄악된 것인지 알게 하는 그런 은혜를 그 잘못된 희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버지, 막연한 희망, 주의 말씀에 다 동의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 동의한다고 얘기하면서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농사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 게으름에 빠진 자들 가운데, 이 무력감에 빠진 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망으로 말씀하셔서 이들을 주님께 주신 햇살의 빛을 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농사를 지으며 주의 싸움을 싸워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싸움을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믿는 싸움을 싸우기를 바라오니, 저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으로 나의 인생의 희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망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소망의 사람, 그런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무의 숨 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모습 이대로 머물러 있고 이 현상이 우리 나무의 숨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모습이 씨앗이 되게 하셔서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모습으로 성숙해가고 이루어가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심령 가운데, 이 남의 숨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